자, 오늘 내용은 물론 23절까지 쭉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기니까 우리 여섯 절만 읽어가면서 이후 내용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사람이 늘 순탄하게 살 수만은 없죠. 늘 파도는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없듯이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오고 굴곡이 있으면 또 평탄한 길도 나오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환난이 전혀 없을 수 없고 고난이 전혀 완전히 비껴가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환난, 고난, 눈물, 질고를 겪으면서 사는 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대한 구조 자체가 병든 세상이고 죄악이 들어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비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도 당하고 사기도 맞고 병도 걸리고 또 죽기도 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한번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매주 테이블 제가 좀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해서 타이핑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죠. 근데 집사님이 직접 하시려고요? 아니래요. 대학 시험 떨어진 딸이 하나 있는데 재수를 시키기로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 딸에게 이 작업을 좀 시키려 그런대요. 아니, 집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재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모자르고 또 예민해져 있을 텐데 그 딸한테 이 워드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 3, 40분 설교를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도 자원봉사식으로 제 설교를 워드 작업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거 보통 하루 이상 걸립니다. 근데 재수하는 아이가 그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공부를 시간을 투자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예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겠더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은혜를 좀 받게 할까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워드 작업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해서 이제 하라고 허락을 했고 이 아이가 거의 재수 마치고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한 4, 5년 가까이 그 워드 작업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다 뭐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서 떨어지는 수도 있겠죠, 또. 근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 동기가 참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명분이 있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딸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최고의 스펙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총독인데 느헤미야가 귀국을 해서 무너진 옛 터전의 성벽을 재건하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어떤 정치적인 실익을 따라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해가 상당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이제 일어나죠. 자, 어떻게 방해하는가? 처음에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분노하여, 분노하여. 잠깐 좀 앞을 보실까요? 환란에는 소극적인 환란이 있고 적극적인 환란이 있어요. 소극적인 환란은 무엇을 소극적인 환란이라 그러냐 하면 방금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사실은 생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기독교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소극적인 환란이에요. 사실은. 그냥 거기에는 무슨 논리적인 설명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특별히 형제들 이제 군대 가서 자대 배치되고 잘못 화상을 만나면 이제 그것을 굉장히 혹독하게 겪습니다. 저도 군 생활 속에서 그 제 바로 막고참, 언제나 그 막고참이 문제죠. 바로 위에 고참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마음고생이 좀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 석자를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신씨입니다. 신씨. 예? 아, 그 사람 참 굉장히 괴롭혔어요. 뭐 꺼뜩하면 불러다가 야, 너 신학교 나왔대 그랬지? 그럼 거기서 너 히브리어 헬라어 알겠네? 칠판에다 한번 써봐. 뭐 이거 하나 조롱이죠, 조롱. 그런데 여기 산발랏도 똑같은 짓을 해요. 일단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조롱을 시작하는데 자, 2절을 보십시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 산발락과 또 한 사람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도비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암몬 혈통입니다. 암몬 혈통. 이렇게 해서 이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야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위기를 조장하냐 하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이게 사탄이 가장 손쉽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쉬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분이 나쁘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글쟁이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정선을 건드려가지고 기분이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평화를 깹니다. 여기에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턱턱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사실은 그 전신갑주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그 복음이 평화의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평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게 전부 심리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그런 심리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리를 건드립니다. 심정을 긁어서 상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어요. 굉장히 이 전략은 언제나 주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보세요. 부부싸움이 무슨 큰 사고 때문에 늘 벌어지는 경우가 있던가요? 오히려 큰 사고가 나면 부부가 오히려 단합이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근데 대체로 보면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 가정법원까지 가서 가정 자체가 파탄이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진이라든지 팀이라든지 건드리는 제일 첫 번째 손쉬운 전략이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게 만들다든지 낙심을 시킨다든지 역으로 치사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졌던 교회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고 또 무엇보다도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이게 경쟁이 됩니다. 게다가 이 경쟁이 그만 교회 내분으로 바뀌어요. 이게 언제 폭발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임지를 옮겨서 떠날 때 리더십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동안 잔잔하게 쌓여졌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리죠.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먼 에베소에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서신 형식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거기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충성은 이제 하나씩 둘씩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피로감이 오고 지쳐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너 다 해먹어. 나 안 해. 기분 나빠서. 뭐가 어째? 안 해.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욕만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졌던 일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너 해, 너. 당신 해.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자? 맡은 자. 맡은 자.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냐면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자기 기분이 먼저 주도가 되고 작용이 돼요. 기분 나빠서 안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자기 상황 때문에 못하겠고 그것이 주도적 명분과 기초와 이유로 내 안에서 꾸물꾸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인식이 뭐냐면 나는 맡은 자라는 인식이에요. 난 맡은 자예요. 맡은 자는 내 기분 나쁜 게 우선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쁘면 내가 새끼 따뜻한 밥 먹고 뭐 한다고 그 욕을 먹고 자존심 상하게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욕을 먹고 그 일을 해. 안 해 나. 이게 정상이고 상식이죠. 뭘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맡았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이걸 잊어버릴 때 자기 기분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감정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작전이 심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낙심케 만들어요. 이 둘 중에 하나에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신앙의 반대는 자존심이에요. 제가 자존심 세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누가 세게 생겼다 그래요? 전 자존심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없겠어요? 있는데 그걸 죽이느라고 지금도 허겁거립니다. 쥐뿔도 없으니까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요, 살아온 환경이 넉넉하고 받은 사랑이 넉넉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서,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조금 틀립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가진 게 넉넉하니까, 받은 사랑이 흐르니까. 그런데 그게 약하고 가난할 때 남는 게 자존심밖에 없어요. 그게 누가 여기에다가 조그만 스크래치를 내도 그냥 고양이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고 뜯고 맛보고 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여기 다 넘어져요. 또 하나는 낙심.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 낙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낙심은 이 가드, 격투기 선수로 말하면 이 턱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죠. 아무리 고굴해도요, 여기 딱 한 대 맞으면 왜 금방 나뒹굴어지는지 아십니까? 턱이 돌아가면 중추신경이 휙 그냥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거굴에도 고목 무너지듯이 여기 탁 맞으면은 그냥 이 중추신경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탁 이렇게 붙이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권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라운드 3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옛날에는 복싱이 한창 인기일 때는 15라운드를 했어요. 그건 이제 선수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진짜 15라운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 매치가 아닐 경우에는 12라운드 뭐 이렇게 선수들이 시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7라운드 중반 넘어가면 가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피곤하여 내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가드가 슬슬 내려오면 이게 완전 무방비가 되죠. 그럼 뭐 적의 불화살로부터 바로 뭐 타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제일 그 위기가 사실은 영적인 피로감입니다. 영적인 피로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실은 쉼이 왜 필요하냐면 그 피로감에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휴식을 갖고 다시 사역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익혀야 되고 인종도 다르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 이 스트레스 지수는 이 국내에서 받는 스트레스하고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통 5년 사역하고 6년째 쉽니다. 그때 잘 쉬시도록. 잘 쉬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때 또 위기가 와요. 그때 제일 갈등이 심합니다. 내가 이 사역을 이 현장에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심해요. 또 예를 들면 선교사님은 소명받아서 불 받아가지고 아굴골짝 빈들에도 그러고 나갔는데 사모는 뭔 죄가 있어? 그냥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 나간다니까 환장하는 거죠. 신대원에 그런 학생들, 그런 가정적 고민에 빠져있는 전도사님들이 꽤 많아요. 자주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매가 네 배필이 분명할진된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명을 줬다면 언젠가 그 자매에게도 동일한 비전과 소명으로 한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 올 거다. 그때까지는 내가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동의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데리고 나가면 오히려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재건이라는 큰 역사를 앞두고 이런 이제 공격을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심리적인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격까지 가해지게 되는데,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위기 앞에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었는가?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건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심리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같이 맞서 싸우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함께 뭐 구호식으로 외쳤지만은 최고의 전략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여기 혹시 이제 면접을 앞두고 또 시험을 앞두고 또 어떤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끔 이제 엉뚱하게 목사인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사실 속으로는 좀 짜증스러워요. 어떤 상담이냐면,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좋겠습니까? 저 사업을 해야 좋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정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이제 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지혜 같아요.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복된 자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사업을 하면 망할 것이고 저 사업을 하면 안 망할 것이고 그건 점쟁이들이나 복채 많이 받으려고 하는 판단이지 저는 그런 판단 할 줄도 모르고 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대답 같은데 결국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대답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찜찜한 얼굴로 늘 돌아가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 형제에게 뭘 깨우치게 하실까요? 야,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보세요. 롯이 택해간 땅은 말하자면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눈에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애굽 땅이라는 말은 그 당시 어떤 은유적 표현인가 하면, 이야, 미국 같았고,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 그러지만, 60, 70년대는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뭐 좋은 데 가거나 좋은 곳 보면 이 미국 같아 이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았거든요. 또 야, 마 이게 미제야 그러면 그 앞에서 애들 다 죽었어요. 진짜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은 여러 부족이 호시탐탐 노릴 정도로 기가 막힌 요지였습니다. 진짜 우리 옛 어른들 말처럼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거기 갔다면 잘 돼야 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남겨진 머물게 되었던 땅은 어딥니까? 그냥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롯이 거기서 다 거덜나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물려진 물질적인 은혜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물려진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물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의 창조적 전략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왜 이 말 뭐 듣기 싫으세요? 네? 자,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기도 많이 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저 눈 감고 거의, 그러니까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사세요. 그 센터사라는 사옥에 가면 그런 글귀가 실제 있어요.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고. 그러니까 감은 눈으로는 하나님께 이상을 보고 뜬 눈으로는 현실을 보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들지 않아요. 상대하지 않아요.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창조적인 언어로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여러 유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막 지가 막 하나님을 혼내. 막 하나님한테 막 설교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 그런 기도도 또 있고. 그런데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기도도 있나? 있어요. 최고의 기도가 있어요. 뭘까요? 이런 얘기는 철야 때만 와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4절서부터의 기도는 정확하게 시편을 인용한 기도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참 신기한 사람인 것이 그 이방 땅에서 거의 한평생을 자라고 평생 고향 땅에 그리움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고국에 대해서 회복의 소망을 갖고 있었고 더군다나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뿐더러 실제로 돌아와서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냐 하면 그래도 느헤미야는 큰 대제국의 높은 지휘관 아닙니까? 군사도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그 역사를 부탁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전부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시편에 가장 자주 반복되는 기도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소에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려도 무슨 말씀이 들어간 말씀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간 게 없으니까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쓸쓸해요. 뭐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나. 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쓸쓸한 건 자기 그 연인한테 가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말 쓰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자꾸 쓸쓸하다 그래요? 외롭다 그러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텐데, 최고의 전략은 기도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약속으로 주장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기도 많이 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만큼 중요한 게 뭐죠? 태도입니다. 태도가 불손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설명하거나 얘기해도 안 듣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태도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려면 소리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의 순서대로 첫째 또 한 주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이런 위협과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벽마다 큐티를 통해 만나주시고 이런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그 두 가지를 놓고 먼저 우리의 회개와 두 번째는 내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수많은 도전, 위험, 위기, 환난, 시련, 이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간절한 태도로 주여 부른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